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사단은 오늘 만찬 이후 8시 40분에 평양공항을 출발해 9시 50분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특사단이 누구와 만찬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방북 결과는 내일 브리핑할 것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의 오찬에 대해서도 누구와 했는지 모른다며 다만 김 위원장과 오찬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는지 특사단에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말했고 면담이 잘 됐다고 하나라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서북부 이들리브의 반군의 마지막 거점에 대한 공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정부군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 이들리브의 반군 거점인 지스르 알 슈그루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전날 러시아군도 공습을 단행한 곳입니다. 오늘 공습은 반군이 정부군의 군사작전에 대비해 주요 다리를 폭파한 뒤 이루어졌다고 인권관측소는 말했습니다. 터키와 국경을 맞댄 이들리브에는 현재 반군 세력과 민간인 300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부 지역에 초강력 태풍 제비가 강타해 10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물에 잠겨 폐쇄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는 승객 3천여 명이 고립됐고 공항 당국은 배를 이용해 승객들을 인근 고베 공항으로 운송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오사카 남부 해상 인공섬에 위치해 있으며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도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공항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인근 주요 도로와 철도 등도 태풍의 영향을 받아 폐쇄됐고 약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이 최근 군사 원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고위급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진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방문에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이 동행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공식 회담을 한 뒤 최근 취임한 임람 칸 신임 총리와 만납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파키스탄이 테러 소탕 등 남아시아 전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3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금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는 3억 달러는 군사 원조가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에 쓴 비용으로 미국이 변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 내용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우드워드의 책은 이미 매티스 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이 반박했고 신뢰를 잃었다며 인용된 내용은 사기와 대중에 대한 속임수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 책은 날조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와 CNN은 우드워드 기자가 오는 11일 발간한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책에는 존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로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을 미친 도시로 비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서 오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FAO는 성명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매우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회의를 통해 열병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눈 뒤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at will only happen as long as we stand firm on the sanctions, as we stand firm on all of the isolation.
북한의 미국산 방탄 차량을 들여보낸 중국과 홍콩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북부 산간 지역에는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7일까지의 강수량은 최대 60mm입니다.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사단은 이날 만찬 이후 8시 40분에 평양공항을 출발해 9시 50분에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특사단이 누구와 만찬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방북 결과는 내일 브리핑할 것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은 5일 오전 7시 40분께 공군 2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떠나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한 빅특사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통일전선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고 이어 고려호텔로 이동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특사단은 오전 9시 35분부터 고려호텔에서 김 부위원장, 리 위원장과 20분간 환담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환담장을 떠났고 특사단은 이후 19분 동안 리선권 위원장과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전 10시 14분에 환담이 모두 끝나고 특사단 일행은 오전 10시 22분 공식 면담을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9월 의장을 맡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문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But that will only happen as long as we stand firm on the sanctions, as we stand firm on all of the isolation, and we let.
유엔 안보리 9월 의장 자격으로 4일 기자회견을 연 헤일리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 건 국제사회가 제재와 함께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강경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악수를 하고 서로 미소 짓는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제재는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말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고립이 결합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었다고 거듭 평가했습니다.
Because the sanctions, unfortunately, was the only way we could get the attention of North Korea. I think that combined with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So, having said that, I think that you will continue to see that strength. The Security Council again today.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오전 조찬 모임에서 이 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 공개를 막은 사실을 확인한 뒤 두 나라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Russia and China continue to cause problems. I know we're in the 17-18 committee now. We're trying to release a report and they're trying to
러시아와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 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 두 나라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다른 나라와 달리 면제받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어떤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음을 알고 있는 안보리도 이런 위반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We have seen that on the on the cap, on the fuel cap.
헤일리 대사는 제재 위반 행위가 북한에 그어진 정제유 상한선과 러시아의 북한인 노동자 고용에서 목격됐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제재 위반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무기 실험을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아 국제사회 안보 현안 논의를 이끌게 됩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와 국제사회의 부패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으로 제공되는 정제유 규모를 우려한다며 공식 통계와는 달리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정제유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추세를 볼 때 북한의 정제유 제품 수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올해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가 실제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의 최근까지 보고된 대북 정제유 제공분 총량을 넘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B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보고받은 올해 7월까지의 대북 정제유 제공분은 18,964톤으로 공식적으로는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실제 정제유 수입량은 상한선을 넘어섰다며 미국은 북한이 유엔에 의해 금지된 선박 대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불법 조달한 정제유 제품의 규모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추가로 정제유를 이전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북한이 정제유를 불법으로 밀수해 거래량이 유엔의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Right now, North Korea is illegally smuggling petroleum products into the country at a level that far exceeds the quot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그러면서 올해 첫 5개월간 최소 89차례의 불법 환적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북한의 미국산 방탄 차량을 들여보낸 중국과 홍콩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들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에 가담했다며 미국과의 수출입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가담한 중국인 한 명과 기업 한 곳, 그리고 홍콩에 위치한 기업 한 곳을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4일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인 마유이능과 시젯 회사, 그리고 홍콩의 GM국제회사가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개인들은 미국과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익과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미국산 방탄 차량들을 북한으로 불법 조달하고 우회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2015년 10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벤츠 차량이 유럽에서 만들어져 미국에서 방탄 장치를 탑재한 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중국인 사업가 마이눈과 그의 회사 시젯 인터내셔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북한으로 수출되는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보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목적의 품목이나 사치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의료장비 등은 수출 허가 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치품과 군수 관련 품목,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은 수출 허가 금지 대상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은 현재 비핵화할 의도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대화에 나선 것이라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곧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진전시키길 바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인권 유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카딘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하루 전에 미국이 남북 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We can't believe anything they say. They have made no effort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북한의 말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학대하고 다른 나라 상황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남북 간 외교를 시작하려는 한국 측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핵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의 정상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다른 나라에 대한 북한의 간섭 또는 북한 내 인권 유린 문제 또한 다루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달 중순쯤 남북정상회담이 또다시 열릴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I hope it will lead to a pathway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which we're not at.
한반도 비핵화기를 이끌길 바랍니다. 현재로선 아직 비핵화 경로에조차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길에 들어선 뒤 남북 간 더 많은 교류 기회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No, I think South Korea has been very helpful. I have no problem with South Korea's done.
우려는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매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 지도부가 북한과 관련해 평창올림픽을 이끈 방식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고 북한 문제는 그들의 삶이 달린 일입니다. 따라서 해법을 찾으려는 한국의 적극적 공세를 넘겨짚고 싶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3개월이 돼가지만 비핵화에는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취소되면서 의회 내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은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Kim Jong-un has no intentions to denuclearize. It doesn't mean we can't achieve it.
현재로선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젠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굳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고 체제 안정을 보장받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더 효과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또한 자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를 외부 세계에 개방하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며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도가 없다면 애초에 미국, 한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Kim Jong-un is trying to get more international attention and more international opportunities.
국제적인 관심을 얻고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안을 완화받을 수 있을지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대북 협상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지만 북한의 관점에서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죠.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은 무엇이 있습니까?
What Kim Jong-un's intentions? In my view, it's not at this point, but we can achieve it.
현재로선 힘들겠지만 언젠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목표는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Congress needs to make it clear that we can be patient, but ultimately
의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이미 행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행정부도 이런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요. 의회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행정부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북 전략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북 전략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From the congressional point of view, it's to make it very clear that we cannot allow North Korea.
의회의 관점에서 대북 전략의 첫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을 외부 세계에 개방해 주민들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달성한 뒤 북한이 세계 공동체에 합류하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도 의회와 같은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미국 비핵화 협상의 전망과 미국의 대북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4일 오전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을 포함해 한반도의 최근 진전 상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5일 평양에 특사를 파견한다는 점을 알렸고 추후 이 만남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이번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의겸 한국 청와대 대변인도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가졌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국이 각급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너무 많은 단계를 건너뛰었다며 개별 조치에 대한 시간표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브렛 브루넌 전 백악관 국제관여국장이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피건 신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경제계 경험에서 비롯된 손익감각을 갖췄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외교관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했던 브루원 전 국장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e situation has worsened for a few reasons. One, the
여러 이유로 인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은 원해왔던 존경심과 신뢰를 상당 부분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어떤 조건이나 기대도 없이 김정은과 만났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제 와서 김정은에게 다가가 협상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은 현재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과 핵신고 중 어떤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타협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I think at this point we are likely to see the process dragged out by Pyongyang. They just simply have
이런 절차들은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끌려갈 것 같습니다. 북한은 현재 빠르게 합의를 이뤄야 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지 만난 후에 다뤄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는 매우 약하고 현행 대북제재에 대한 신뢰도 역시 약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의 협상 방식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했고 미군 유해와 억류 미국인을 돌려받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No, I think what he has gotten have largely been symbolic gestures.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낸 많은 것들은 거의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억류된 인질을 돌려받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겁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더욱 생산적인 역할을 하도록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으나 오히려 무역 문제를 이유로 새로운 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 개선을 위해 비핵화 달성 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US is going to be very reluctant at this stage to hand over any more to North Korea.
미국은 북한에 더 이상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꺼려할 겁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말이죠. 저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아무 대가 없이 많은 걸 제공했고 또 다른 걸 준다면 양보만 하는 게 될 겁니다.
비핵화 달성 가능성도 회의적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it is an achievable goal, but it will require a very different process.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과는 매우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핵화 달성에 진지하다면 훨씬 더 잘 조율된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북한과의 신뢰를 쌓아나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관련국들이 모두 이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새로 임명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신임 특별대표가 한반도 관련 경험이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 발탁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He's not an ideal choice, but in this administration, we
이상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충분한 외교 경험이 있고 외교가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비건 대표가 경제계에서 쌓은 경험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세상을 이익과 손해의 시각에서 보는 법에 적응이 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참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지지율은 다른 정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re's a certain lag in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not been in the headlines.
지난 몇 달간 북한이 기사 제목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미국민들은 북한 문제가 매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는 과거 공격적인 트윗과 비교해서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처럼 호전적인 수사를 가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전에 재선에 도전할 정치인입니다. 만약 대중이 현재 북한과의 상황에 만족한다면 별다른 변화를 추구할 것 같지 않은데요.
Well, I think there is going to come a point when he has to answer for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행동들의 결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 올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 1년 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북한 문제 진전이 없었고 트럼프 방식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겁니다.
리안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최근 미북 협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된다면 미국에게는 어떤 옵션이 남아 있습니까?
I think there's a need for us to put in place a more systematic process.
여태까지 너무 많은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쌓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작은 조치들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의 행동을 너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놔둬선 안 됩니다. 구체적 결과가 언제까지 도출돼 한다는 시간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더욱 큰 문제인 비핵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비핵화부터 먼저 하려고만 한다면 불신만 쌓이고 상황은 계속 지연될 것이며 결과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브레프루원 전 백악관 국제관여국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에 방북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현 시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부담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 정부가 99절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는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죠?
예, 일부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을 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이 지난달 18일 처음 보도한 이후에 일본 NHK 방송이 같은 내용을 전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런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시 주석의 방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던 겁니다.
네. 일부의 관측이지만 뭐 유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시 주석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미국과 첨예한 무역 분쟁을 빚고 있는 시기에 대미 관계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에 참석해서 돈독한 북중 관계를 과시하는 건 시 주석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라는 겁니다.
네.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 분쟁을 연계해서 비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에 이렇게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방북하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유가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다려보자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한 나라입니다. 네. 시 주석이 방북하면 대북 경제 지원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텐데요. 네.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현금과 연료, 비료 외에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최고위급 인사를 북한 구구절 축하 사절로 보내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올 들어 회복된 북중 관계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사절 파견 소식을 단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무역 분쟁을 빚고 있고 북한 핵 문제는 답보 상태에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시 주석이 방북한다는 건 좀 시기적으로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 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판을 깨려 한다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특히 현재의 미북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핵심 동력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시 주석과 우위를 다지는 건 김 위원장에게도 껄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네. 자,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중국 책임론,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선 만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당국이 공식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네.
다만 국경 지역에서의 밀무역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언론 보도는 잇따르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줄곧 문제로 지적해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논리라는 주장입니다.
네.
실제로 해관 총서 등 중국 당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북중 교역은 제재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구구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국의 복잡해진 대북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을 의식해 시 주석이 직접 나서는 대신 김정은 체제 이후 첫 고위급 인사를 보내 북중 밀월을 조용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한때 나돌던 시 주석의 방북설은 일단락됐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미북 협상의 걸림돌로 중국을 지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아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간 외교적 관계를 토대로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it was a political decision based on the diplomatic stalemate we're at right now. They've had three meetings. They had three
트럼프 대통령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미북 협상의 배후로 중국을 거론하는 가운데 시 주석이 직접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정권 수립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느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렉 브레진스키 국제학 교수는 중국의 복잡한 대북 계산법이 깔린 결정으로 진단했습니다. 브렌지스키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시 주석에 방북하지 않기로 한 건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에는 북한이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동시에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에는 특별 대표를 보내 조용한 방법으로 중국의 지지를 확인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 주석의 특별 대표로 꼽힌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김정은 체제 이후 방북하는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권력 서열 3위인 리 상무위원장은 시 주석의 오른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의 방북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ack over the last few months, we can see an uptick in Chin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more exchanges. This is very significant to send Lee Jan-shu, a member of the.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교류가 이루어진 북중 관계를 지켜봐왔지만 중국이 리 상무위원장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 채택에 참여하기 원하는 중국이 종전선언과 핵신고서 교환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리 상무위원장의 방북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신고서 제출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It is an opportunity for China to encourage Kim Jong-un to move forward with a declaration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 think that many people have talked about the possibility.
한편 딘챙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성사되지 못한 시 주석의 방북과 북핵 협상을 연관짓는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No senior Chinese leader has visited Pyongyang since 2005.
Right.
I don't think it has been due to nuclear.
지난 2005년 이래 13년 동안 한 번도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여전히 냉랭한 북중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 주석의 부재를 반드시 핵 문제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 지도자는 북한과 일종의 대가성 거래가 있을 때만 방북할 것이며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챙 연구원은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도 중국을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전략에 중국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현안을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합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서 국내외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명한 언론인인 밥 우드워드 씨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을 둘러싼 상황을 묘사한 책이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를 주재한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이달 말에 유엔 총회 때 이란 문제를 다룰 안보리 회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니케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네.
네, 헤일리 대사는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직을 맡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유엔 규정에 따라서 이란 대표의 참석도 허용하고 또 원한다면 발언권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엔 총회가 언제 열립니까?
네, 총회 전체 일정 개막은 18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리 회의는 26일로 예정됐습니다.
네.
네, 각국 정상들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모인 가운데 다음 달 1일까지 안보, 경제,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회의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안보리에서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이란 문제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란의 국제법 위반 사례들 또 이란에 의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을 주로 논의할 거라고 헤일리 대사가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네. 네, 회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큼 이란 대표가 참석한다면 2015년 이란 핵 합의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뭐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상과 조건 없이 회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지난 7월에 밝혔었는데요. 이란은 핵 합의 복귀가 대화의 전제라면서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장에서 미국과 이란 정상회담 성사를 예측하는 기사를 지난달 초에 이스라엘 언론이 실었는데요. 이란 주요 매체들이 비중 있게 인용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로하니 대통령이 총회에 옵니까?
네, 유엔 관계자들은 로하니 대통령이 이번 총회에 참석할 거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안보리 회의에 나설지는 불투명한데요. 이란 외무부 관계자가 대표로 나서서 미국의 입장에 대응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유엔 네. 총회장에서 미국과 이란 정상이 회담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핵 합의 체결 전인 2013년에 로하니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만남에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네. 예, 특히 이란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최고조였던 때라서 굉장히 민감한 일정이었습니다. 네. 예, 이런저런 전망이 많았는데 결국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고요. 나중에 두 정상이 전화 통화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밖에서는 미국과 이란 정상 외교가 진행된 적이 있을까요?
1980년에 국교가 끊긴 뒤로 미국과 이란 정상 간의 만남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경제 지원을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중국 안팎에서 높아진다고요?
네,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월요일에 중국 아프리카 협력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약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국내에서도 세금을 불필요한 데 쓴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을 돕는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빚더미에 앉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상이 어떤지 아프리카 쪽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중국이 아프리카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집행한 차관이 1250억 달러에 이르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네.
예, 차관,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그러니까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아프리카 각국의 채무 증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부분만 파악한 게 이 정도인데요.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이미 고액의 채무를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의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 아프리카 국가들이 갚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빌린 나라들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에도 많은데요. 2013년 이후 1대1로 사업 참가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차관을 상환할 능력이 심각히 우려되는 나라들이 이들 세 대륙에서 8개 나라에 이르는 걸로
네.
미 정책연구기관인 국제개발센터가 조사했습니다.
네. 빚을 갖고 있는 쪽이 좀 제일 부담스러울 텐데요.
네.
해당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대중국 채무 증가가 이미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는 협력사업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데요.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지난달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귀국한 직후에 부채가 과도히 느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면서 200억 달러 규모의 해안철도 건설 또 20억 달러의 가스관 구축 공동사업을 전격 취소시켰습니다.
네. 이 돈을 빌린 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불만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과도한 대외 자금 사용 때문에 정부가 중국 안에서 돈을 써야 할 곳에 못 쓴다는 지적입니다.
네.
네, 시 주석이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의 투입을 연설한 직후에 중국어 인터넷 공간에는 반대 의견들이 속속 올라왔는데요. 중국도 가난한 나라다. 누가 중국에 600억 달러를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요지의 글이 사회연결망 웨이보, 또 이동식 대화방인 웨이신 등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네.
예, 작은 바보라는 필명으로 지식 검색 사이트 지후에 처음 게시한 글이었는데요. 지금 원본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내용이 삭제된 걸 보면 뭐 중국 정부를 좀 강하게 비판을 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600억 달러면 4,100억 위안이다. 이 돈이면 재정난이라는 중국 교육부가 3년 동안 쓸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네, 네.
세금을 모아서 남의 나라에 선심 쓸 돈은 있고 중국 국민에게 쓸 돈은 없느냐. 이렇게 중국을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비판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논설을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가 실었습니다. 강대국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라 안에서 권리만 앞세우면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안팎으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대외 경제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강대국의 의무라고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외신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두 가지 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우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에 맞서서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하자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를 집중하는 것은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신식민주의라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언론인이죠. 밥 우드워드 씨가 쓴 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오는 11일에 출간되는 책인데요.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이런 제목이 달렸는데 몇몇 미국 언론이 미리 책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책에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밥 우드워드라면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기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자로 지난 1970년대 동료인 칼 번스타인 기자와 함께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서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든 기자입니다. 예, 우드워드 씨는 번스타인 씨와 함께 미국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언론인인데요. 지금 우드워드 씨가 백악관 전현직 관리들을 인터뷰해서 이번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인터뷰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눈길을 끄는 내용을 보면요. 먼저 존 케일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로 표현하고 자신들이 미친 도시에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자료를 이해하는 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한 걸로도 묘사됐습니다.
네, 대통령과 참모들 관계는 또 묘사가 돼 있다고요?
네, 주변에는 참모들하고도 문제가 많은 걸로 묘사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인종주의자들이 말썽을 일으켰을 때 인종주의자 가운데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네.
예, 여기에 실망한 당시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의 사직서를 냈다가 나중에 철회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에 굴복해서 말을 바꿨다.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말을 바꾼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인종주의자들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을 하고 나서 곧바로 참모들에게 이 연설이 자신이 했던 가장 큰 실수이자 최악의 연설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종주의자를 비난하는 연설을 한 걸 후회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라인스 프리버스 초대 비서실장에 대한 표현도 눈길을 끄는데요. 프리버스 씨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침실을 악마의 작업장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리는 이른 아침이나 일요일 저녁을 마녀가 돌아다니는 시간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그냥 있을 리가 없겠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장의 책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연이어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먼저 책 내용을 부인하는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 또 매티스 국방장관의 성명, 켈리 비서실장의 성명, 전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책에 나온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인용된 내용은 사기와 대중에 대한 속임수로 만들어졌다. 다른 책, 인용문들과 마찬가지다. 우드워드는 민주당 요원인가, 현재 시점에 주목한 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네. 예, 또 5일 아침에는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왜 연방의회가 명예훼손법을 손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매티스 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의 성명도 올려졌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매티스 장관은 우드워드 책에서 자신이 했다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은 결코 자신이 하거나 자신이 있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켈리 비서실장은 자신이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30도, 남포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3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8도, 중강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4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점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28도. 개성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오후부터 비 내리는 지역도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30도. 풍산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3도. 장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8도. 청진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점차 많아지겠고 서해상은 점차 흐려져서 오후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9월 5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사단은 오늘 만찬 이후 8시 40분에 평양공항을 출발해 9시 50분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특사단이 누구와 만찬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방북 결과는 내일 브리핑할 것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의 오찬에 대해서도 누구와 했는지 모른다며 다만 김 위원장과 오찬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는지 특사단에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말했고 면담이 잘 됐다고 하나라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이들리브 군사작전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인도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시리아 반군 측이 화학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지만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과거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어제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다시 사용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상응하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지난 7년 동안 내전에서 수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시리아 정부군이 서북부 이들리브 내 반군의 마지막 거점에 대한 공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정부군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 이들리브의 반군 거점인 지스르 알 슈쿠루오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전날 러시아군도 공습을 단행한 곳입니다. 오늘 공습은 반군이 정부군의 군사작전에 대비해 주요 다리를 폭파한 뒤 이루어졌다고 인권관측소는 말했습니다. 일본 서부 지역의 초강력 태풍 제비가 강타해 10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물에 잠겨 폐쇄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는 승객 3천여 명이 고립됐고 공항 당국은 배를 이용해 승객들을 인근 고베 공항으로 운송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오사카 남부 해상 인공섬에 위치해 있으며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도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공항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인근 주요 도로와 철도 등도 태풍의 영향을 받아 폐쇄됐고 약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이 최근 군사 원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고위급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진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문에는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도 동행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공식 회담한 뒤 최근 취임한 임난칸 신임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파키스탄이 테러 소탕 등 남아시아 전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3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금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워싱턴포스트의 신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 내용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우드워드의 책은 이미 매티스 장관과 켈리 비서관이 반박했고 신뢰를 잃었다며 인용된 내용은 사기와 대중에 대한 속임수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에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로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을 미친 도시로 비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국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FA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매우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